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을 굳건하다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미군이나 미 영토 혹은 우리의 동맹국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각 2일 동해와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남쪽에 떨어진 것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박 항공기 안전 확인 및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2일 중국의 핵전력 증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 무기 부차관보는 중국의 플루토늄 추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자간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민간 목적 플루토늄 비축량을 신고함으로써 핵 개발에 대한 일부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멈췄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준수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노력에도 중국은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과 위기 소통, 위기 관리에 대해 서로의 교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이날 헬싱키에서 열린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핀란드 내 핵 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토 가입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어떤 문도 닫아두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똑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자국 내 핵 배치 등에 반대해왔습니다. 핀란드 역시 핵무기의 수입, 제조, 반입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의 46%가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며 44%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공화당의 우세는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며 지난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3석 앞선 바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지긴 시작했지만 낙태 관련 사안의 중요도가 지난 여름보다 떨어진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아래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반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한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2일 벌인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도 이에 대응해 공군기를 출동시켜 NNL 이북 공해상에 미사일을 사격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NLL 이남 26km, 한국의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에 낙하했습니다. 공해상이긴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 즉 22km까지임을 고려하면 영해 아주 근접한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NLL 이남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센터가 울릉군에 오전 8시 55분께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 경계 경보로 대체했습니다. 공습 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또 이들 세 발의 미사일 발사 전후로 세 차례 더 미사일들을 쏘면서 최소 25발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6시 51분쯤엔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9시 12분쯤부터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선덕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지만 최소 25발을 하루 동안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군은 또 오후 1시 27분쯤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곧바로 북한 도발에 비례해 실제 대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께까지 이루어졌고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ER 등이었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공격은요, 조금만 각도가 틀려지면은 곧바로 영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사일을 떨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에 준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한이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이고 올해 들어선 26번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2일 새벽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이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미한이 북한의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자국 무력에 특수한 수단들이 부과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력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철저히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규모나 양상으로 볼 때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술과 유사한 작전 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고 그 훈련이 북한 동해나 북한 영토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사일을 NLL 남쪽으로 발사를 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기 위한 사격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박 부위원장은 또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사용 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 종말을 핵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정책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례적인 공세적 태도라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박정천 부위원장 담화는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파키스탄이 핵 능력을 갖춘 후에 인도와의 제한적 국지 도발 횟수가 훨씬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군사 정책을 쓸 수 있다. 그 모습이 이번에 북한한테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박 부위원장의 담화가 북한 대내 매체에선 일절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엔 체제 결속 차원에서 이를 활용했을 텐데 이번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2일 벌인 동해상 북방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이 동해 NNL을 침범해 한국 영해 인근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례없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한국의 국가애도 기간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개탄하면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체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아래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모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일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함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계기로 도발할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여전히 크고 그런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ve said, Steve, for a long time that they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주 내에 김정은이 도발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무엇일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 27일에도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이 기간에 별도로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미한연합공동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질문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동안 우려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마무리 지은 징후들을 자세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message has been a very simple one. There would be profound costs and profound consequences if the DPRK were to take thi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만약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매우 분명한 목소리를 위반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보다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이번 훈련이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knows full well that the military exercises that we conduct are purely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영내 동맹국, 이번의 경우엔 한국에 대한 안보를 지원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공개 메시지와 공개 메시지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동시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와 철통 같은 동맹체제에 따른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어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강화된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불행히도 북한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취할 수 있는 도발을 위한 또 다른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 관계 강화 움직임도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급을 준비 중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Russia is in pretty dire straits now. Certainly more desperate for partner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분명히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추구하지 않았을 협력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이 그 범주에 속할 것이라며 이들은 국제사회가 취한 조치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비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이 비용과 결과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언론은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과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고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재 진행되는 미한연합공동훈련이 도발적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동맹방어에 초점을 맞춰 오래전부터 준비된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미한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동맹방어가 훈련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을 위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not gonna speak for North Korea.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국과 영내 우리 동맹 방어에 협력하기 위해 우리 병력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랫동안 계획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관련 부대의 전투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eparately, U.S. and Republic of Korea units began exercise Vigilant Storm yesterday.
이어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과 미 육해공, 해병대 등에서 항공기 약 240대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참가한다면서 이번 훈련이 작전 전술 역량과 연합 항공 작전을 강화하며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이번 미한 연합 공중 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실제 사용 전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가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we don't have any indications at this time.
북한에 대해선 이전에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나 탄약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날 라이더 대변인은 오늘 3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목적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약속을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호주, 일본과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호주에 전략폭격기 B-52 배치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는 호주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호주와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역내 국가들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F-22 전투기를 잠정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일본 방위와 영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 공군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F-15 C와 D 기종이 11월 1일부터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안정적인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기관하는 F-15를 대신해 4-5세대 전투기가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돼 나토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철통 같은 동맹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1일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방어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과 규칙, 규범 위에 세워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최근 잇따라 폴란드에 무기와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나토 동부 방어에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한화 디펜스는 지난달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계약식에서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 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지난 7월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한국 폴란드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의견을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무기고를 재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위 산업이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방위 산업이 정부가 아닌 사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made by a private company. So this is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That's a natural part of.
벡톨 교수는 이는 현대 경영과 산업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누구도 한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단지 한국 방위 산업계가 성장 중이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벡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방산 업체들은 한국이 점점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내법 때문에 가격 경쟁력 하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some of the US defense companies are probably thinking about that.
만약 미국이 폴란드에 항공기나 다연장 로켓을 판매한다면 미국 정부는 해당 거래의 일정 비율의 연구개발 비용을 부과해 결국 판매 가격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와 관계없이 미국 의회가 강제하여 미 국방부가 부과하는 요구 조건 때문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나토 동부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원래 큰 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On NATO's eastern front, you've got a number of countries that just don't have a very big defense budget.
따라서 해당 지역 국가들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필요로 하며 한국이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자국의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캐나다가 밝혔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랜섬웨어 공격 대응 국제회의에 참가한 캐나다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자국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 대변인은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등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국가 사이버 위협 평가 2023-2024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랜섬웨어는 캐나다 기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주도의 사이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민과 캐나다 기구들의 가장 정교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은 개인 신분을 도용하고 자금을 훔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암호화폐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캐나다 등에서 개인과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통신보안국은 2년에 한 번 공개하는 국가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 세계 주요 사이버 범죄 위협 4개국 중 한 곳으로 지목하고 2024년까지 이들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앞으로 2년간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이날 BOA의 서면 질의에 저신다 아던 총리의 1일 대테러 관련 연설문으로 대신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아던 총리가 해킹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병원 컴퓨터 시스템과 전화 통신선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사건들에 분명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문제이며 그런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은 온라인상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동의하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국제회의에 참여한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BOA에 사이버 영역 내 북한의 활동은 매우 독특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의 마이클 데니얼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전통적인 정보 수집 등의 스파이 활동이든 랜섬웨어 또는 정권을 위한 크립토 재킹 수익이든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무기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다양한 기술에 대해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재킹은 해커가 컴퓨터 등의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 암호화폐를 가로채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다른 국제 문제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의 행위에 대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숨겨주려는 행위는 용인될 수 있는 행동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정보보안 국제단체인 글로벌 사이버 위협 연합은 북한이 계속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특징으로 스파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국가 활동과 랜섬웨어를 사용해 돈을 훔치는 등의 전형적인 범죄 활동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를 퇴치할 하나의 최상의 도구는 없다면서 각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CTA 공보실은 기술 방어와 훈련, 교육뿐 아니라 국제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사업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부문에서 또다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사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지난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제 무기 구매를 시도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관계자가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기 거래를 위해 브라질 북한 대사관 직원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동아프리카 일대 테러 조직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중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소말리아 지부를 대리해 북한제 무기 구매를 시도했던 오사마 압델몽기 압달라 바크르가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2016년 무기 획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IS 지도부는 브라질에 거주하던 바크르에게 북한 대사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크르는 IS 지도부로부터 약 3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후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경량 무기와 무인 비행체 대응용 방어 기술인 안티드론 테크놀로지 구매를 시도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바크르의 노력에도 IS는 경량 무기와 안티드론 테크놀로지 등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크르는 2018년까지 IS 지도자들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다른 인물들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바크르가 IS에 대한 재정과 물질, 기술적 지원 혹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나라에선 북한제 무기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은 2017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소말리아 북동부의 푼틀란드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북한제 기관총을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아랍에미리트 국적자 압둘라만 바거가 북한으로부터 총기와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용 탄약과 수류탄, 방탄조끼 등을 공급받기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또다시 골석 판결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최근까지 관련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암호화폐가 미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법원에 궐석 판결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궐석 판결 요청서 혹은 또 다른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미 검찰이 제기한 몰수 소송에 대해 공식 공고문 게시 등 해당 자산의 소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유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궐석 판결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궐석 판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물론 지난 9월 13일엔 해당 암호화폐 계좌와 관련 있는 이메일 계정 14개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은 미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이후 몇 차례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궐석 판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는 등 추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암호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계좌의 암호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777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 도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5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중간선거 결과가 미 의회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 미 전역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공화당의 상하원 주도권 탈환 여부입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을 내준 데 이어 2020년 선거에서 상원 수석마저 실패한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주도권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를 각종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한 예로 거론하며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인의 견해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것을 지지하는 쪽은 한 정당뿐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As a parent, you want to have a say in your kids' education. That's an American view. And unfortunately, it's only one party standing up for it today.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물가 상승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민주당으로선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척시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열린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대규모 투자 기념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이번 투자를 이끈 반도체 지원법의 의회 통과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면 이 법은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일을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선거에서 우세인 공화당이 상원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은 이를 오후 1시 기준으로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하나라도 다수를 차지한다면 정쟁 요소가 많은 굵직한 법안과 결의안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의회가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 등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안건 통과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116대 회기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31건 중 의결된 안건은 11건으로 전체의 35%였습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 117대 회기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19건입니다. 회기 종료일까지 의정활동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이를 현재 통과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결의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결의 등 두 건뿐으로 회기 내 통과율이 10.5%에 그쳤습니다. 미 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의 경우 어느 정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잡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번 회기에 발의돼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중 초당적 안건은 절반 이상인 63%에 달했습니다. 상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 그리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 결의안,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또 다른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과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과 북한 학교와 교환 학생 금지 법안도 의회 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공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연말까지 남은 마지막 의정활동 기간 중 의회 통과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의회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내는 데다가 북한 인권법조차 지난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 큰 정치적 고려 없이 의회 한반도 안건에서 우선순위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비핵화와 인권 기록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하도록 미국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ongress, 또 2023 회기연도 하원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세 조항은 공화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최소 하나라도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안과 대북정책 감독법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 시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2022년도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이란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슬로콤 전 차관은 1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주 공개된 NPR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새로운 부분은 북한에 관한 문단이라며 그 내용은 마치 피해 굶주린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at we will destroy you as a regime, a regime, not as a country, if you use nuclear weapons.
슬로컴 전 차관은 보고서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서 북한을 파멸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의 일부로 공개된 NPR은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 발언 중에서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미국이 핵 사용의 책임을 북한 정권에게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한편 레오너 토메로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 NPR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 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a good area of continuity too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nuclear posture review which
토메로 전 부차관보는 해당 부분이 처음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성을 갖는다며 그것을 다시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에 공개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 역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7도, 낮 10도, 양덕 아침 3도, 낮 10도, 신의주 아침 3도, 낮 8도, 구성 아침 3도, 낮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6도, 강계 아침 0도, 낮 8도, 희천 아침 3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7도, 낮 11도, 개성 아침 5도, 낮 12도, 사리원 아침 6도, 낮 10도, 신계 아침 4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미군이나 미 영토 혹은 우리의 동맹국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각 2일 동해와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에 떨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박 항공기 안전 확인 및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해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을 재개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출 협정 보안 통로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은 이 통로가 흑해 이니셔티브 조항과 관련 합동조정센터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될 것을 공식 약속했다고 러시아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31일 러시아는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한 상황에서 선박이 흑해를 지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받은 보증이 충분하다고 믿고 협정 이행을 재개한다며 유엔과 터키의 중재가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현지 시각 2일 오후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터키 국방부에 인도주의적 곡물 수출 협정이 이전과 같이 지속될 것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 곡물이 부유한 국가에 운송되는 것을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개된 협정은 소말리아와 지부티,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로 곡물을 운송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1일 중국의 핵전력 증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 무기 부차관보는 중국의 폴루토늄 추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자간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민간 목적 폴루토늄 비축량을 신고함으로써 핵개발에 대한 일부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멈췄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검증 준수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노력에도 중국은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과 위기 소통, 위기 관리에 대해 서로의 교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이날 헬싱키에서 열린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핀란드 내 핵 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토 가입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어떤 문도 닫아두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똑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